12장 말씀은 요한이 본 이상,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일곱째 재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전쟁 또는 여자와 용의 전쟁의 환상, 요한이 본 환상, 이상을 그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사건의 시간의 전개대로 전개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삽입되는 거. 아, 이건 중요한 이야기다,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편집자들이, 저자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 바로 히브리 묵시문학, 특별히 그 문학의 특징입니다. 마치 영화에 봐도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또 자기의 미래를 회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스토리는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모든 그런 어떤 이야기의 틀들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다섯 번째 재앙이 안 나와가 아니라 그 중간에 너무 중요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이 한 여인을 보죠. 1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해 옷을 입고 열두 별의 관을 썼으며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있고 열두 별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 해, 달, 별, 열두 별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꿈에서 이게 한꺼번에 나왔죠? 요셉의 꿈에서 한꺼번에 나왔죠. 그렇죠? 요셉의 별들이,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요셉의 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해, 달, 열두 별은 요셉의 가족,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가나 아니면 지금 모든 유대인,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이 본 이 여인은 고통 중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우리 5절을 새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 왕의 홀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열한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로 열고 왕의 홀이라고 붙여놨는데요.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철장이라고 표현된 쇠지팡이는 영어로 scepter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이 들고 다니는 왕의 홀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영국에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 왕의 홀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왕의 홀이고 저 엘리자베스 2세 지금 60년 동안 여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1952년부터 지금까지 여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꼭 오로라 공주 마술 지팡이처럼 생긴 게 바로 왕의 홀입니다. 이 왕의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쇠지팡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철정이 뭐지 뭐 이러는데 왕의 홀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인이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완전한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또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 뭐 온 혈통으로 된 유대인이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언약으로 맺어진 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 지금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 약속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맞죠?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그것이 여인이다. 오늘 12장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해산하려고 할 때, 즉 메시아가 오려고 할 때 그를 삼켜 없애버리고 했던 적. 본문에는 뭘로 되어 있죠? 큰 붉은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70인역에서 이것을 드라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으로, 용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아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무시무시한 것을 드래곤이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바로 마귀, 사탄이 이 여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함께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여인을 핍박하던 이 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용이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미 하늘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필두로 천사들과 사단을 필두로 한 악한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고, 어떤 학자들은 이 싸움이 몇백 년간 계속되었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침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쫓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공동체 여인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공격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여인을 도망하게 피신시킵니다. 15절에는 뱀이, 사탄이 물을 강물처럼 토하여, 정말 고난과 핍박을 강물처럼 토하여 그 여인을 휩쓸어버리고 익사시키려 버리려 했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 토한 강물을 다 삼킴으로써 여인을 구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탄의 공격이 심하지만, 무섭지만, 익사시킬 것 같은, 정말 큰 물이 덮치는 것처럼 너무나 무서운 핍박이 닥치지만, 위험이 닥치지만, 그 파괴적인 위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인과 용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져서 자기가 이루려 했던,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다 실패하고 이 용이 분노로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들,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싸우려고 떠났다라고 끝이 납니다.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17절 말씀을 보는데 마치 투우장에 있는 황소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시뻘건 눈이 시뻘건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당장이라도 그냥 뿔로 받아버릴 것처럼 콧김을 씩씩 대면서 노려보고 있는 황소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인의 남아있는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덤비려고, 정말 그 온 몸을 이용해서 노려보고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이상, 비전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그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된 모티브가 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만화 같은 얘기를, 이 영화 같은 얘기를 꼭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믿지 않으셔도 제 대답은 됩니다. 그 아무도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상이 주는, 비전이 주는 목적은 이것이 사실이다 혹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보았던 비전, 요셉이 보았던 비전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환상들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재예요. 그러니까 비전보다, 그 비전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보다,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비전이 전해주는 메시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본 이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앙은 전쟁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 모르겠어요.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분명하게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같으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싸움, 피 흘리는 치열한 싸움이,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룩과 죄의 혈투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오늘 사단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큰 거대한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일곱 머리가 있고 일곱 왕관이 있고 열 뿔과 꼬리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과 지옥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정부의 핍박 또는 회유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부적으로 온갖 이단들과 거짓 복음을 퍼뜨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교회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룬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복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전쟁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이고 순결이 주는 생명보다 타협이 주는 편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짓 증거임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은 아득해요. 쓰여진 말씀인 것도 알고 너무 잘 배워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된 경험이 없습니다. 기도는 지루합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 연습하지 않으면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못해요. 지루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 몇 마디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됩니다. 온갖 죄의 유혹들에게 넘어지는 건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30년, 40년? 물론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죄를 고백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해성사하는 곳으로 변질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림 없는 자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백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교회는 고해성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나눔들은 설교들은 고해성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이 있었지만 거대한 용처럼 사단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지만 정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 죽임당했지만 나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미움과 비방이 퍼뜨려집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래봤자 별 수 없다는 냉소적인 말을 하고 뒷말과 험담을 쏟아내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건 모두 다 하나님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 이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미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다 하더라.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사단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인 나를 공격하는데 발악을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독한 공격을 퍼부을 것을 마지막 때와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한 공격을, 그러한 핍박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전이 이 요한이 본 비전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겁낼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밟아 부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싸워 이기셨고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에 승전이 있었으며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투장에서 정말 분노로 시뻘개진 눈으로 씩씩대며 금방이라도 우리를 죽일 듯 뿔을 들이대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듯 우리를 노려보고 있지만 그의 등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심장까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사단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 핍박하에 신음하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헤롯을 이용해 죄 없는 아기들을 학살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는 정말 악의적인 일을 만나요. 정말 악마가 조종하는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악한 일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이상에서 보이듯 사단은 우리를 쉼없이 악에 바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다윗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여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있을 것이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니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 것 같으나 망한 것 같으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심장에 십자가를 세우셨으니 인내하고 주님 따라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계속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 이제 그만 고난이 없기를 이 무서운 비극은 나에게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만 멈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핍박이 오고 그러한 유혹이 오고 그러한 아픔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6절과 14절에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로 나오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분명 위험한 곳입니다. 거대한 모래바람이 있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야만 살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소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만이 세상의 노예가 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죄를 사랑했던 우리를, 그 노예 근성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떡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죽음의 땅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렇게 지키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곳,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단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우리, 그래서 고난과 비극이 우리 삶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나아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황량한 빈들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곱의 가장 실패한 자리, 속여서 축복은 받았지만 형이 죽이려고 해서 정신 없이 도망쳐서 도달했던 nowhere, 그러나 황량한 광야.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그때, 완전히 실패할 때, 완전히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 광야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아도, 한없이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산산이 다 깨어지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사람 삶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은 있겠지만 패배는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이 모든 비극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 삶에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실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을 버리는 삶은 이제 그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이 주는 생명보다 타협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삶은 이제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으나 패배가 없음을 나에겐 최후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